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9일 토요일 아침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B-52 폭격기가 20일, 28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30개 회원국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미국은 나토의 동맹과 결속을 보여주기 위해 유럽과 미국, 캐나다 상공을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유럽군 사령부는 이번 작전이 2018년부터 실시한 정기적인 비행 임무의 일환인 동시에 나토 동맹의 결속력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토드 홀터스 미 유럽군 사령관은 성명을 통해 나토 동맹에 대한 미국의 안보 약속은 굳건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작전이 미국의 세계 안보와 안정에 대한 헌신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홀터스 사령관은 또 동맹국들 간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잠재 적국들에 대한 어떤 도전에도 대처할 준비가 돼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필리핀 정부가 28일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오른 중국 기업과의 계약 파기를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데오도로 록신 필리핀 외교장관은 이날 남중국해 군사활동에 연루된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제재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록신 장관은 어떤 식으로든 남중국해 인공섬 간척에 관여했다면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것이 필리핀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관련된 기업이나 프로젝트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유럽연합 EU가 28일 벨라루스 고위 간부 20명을 제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U 외무장관들은 이날 독일 베를린에서 회의를 열고 벨라루스 부정선거와 시위대 탄압에 연루된 20명의 간부를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또 EU는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도 제재하는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토마스 패트릭 체코 외무장관은 기자들에게 제재 명단이 어떻게 구성될지 또 누가 추가될지 등 일반적인 합의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 명단의 법정 마무리를 위해선 최소 몇 주가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루카셴코 대통령이 여행 금지나 자상 동결 등 타격을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패트릭 장관은 루카셴코 대통령이 명단에 올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추가 제재 대상을 점진적으로 늘려가며 벨라루스를 압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편 루카셴코 대통령은 유럽연합의 제재가 이행될 경우 벨라루스 영토를 지나 러시아로 가는 길을 막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 해군이 알래스카 인근에서 대규모 해상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니콜라이 예브메노프 러시아 해군 총사령관은 27일 성명에서 베링해에서 실시된 군사훈련에 50척 이상의 군함과 40여 개의 전투기가 동원됐다고 밝혔습니다. 예브메노프 총사령관은 최초로 이곳에서 대규모 훈련을 한다며 북극 지역 내 경제적 개발을 확고히 하고자 병력을 증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극에는 지구 전체의 약 4분의 1에 달하는 원유와 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태평양 함대도 베링해 군사훈련에 옴스크 원자력 잠수함과 러시아 순양함 바랴쿠가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 북부사령부와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는 러시아 잠수함이 알래스카 인근에서 포착됐다며 이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우한에서 처음 보고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 중국의 첫 발원지가 아닐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왕이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27일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전문가들과 각국 정부의 견해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중국의 세계보건기구에 바이러스 존재를 처음 보고한 사실이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발생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몇 달 동안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세계 각지에서 발생했으며 중국보다 먼저 다른 나라에서 나타났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를 중국 바이러스라고 표현해 비판을 받아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 정치적이거나 오명을 씌워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28일 미 존스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는 2,448만 명, 사망자는 83만 2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을 발표하자 이웃 국가인 한국과 중국이 즉각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VOA 세계 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9일 토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직을 공식 수락했습니다. 미국이 해외전쟁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외교 안보 공약을 수락연설에서 다시 확인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북한이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으로 탈취한 금액이 분산되어 있는 280개 가상화폐 계좌에 대한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 등 유럽 지역 10개 나라가 유럽연합 EU의 대북 독자 제재를 자국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도 북한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립니다. 황해도는 오늘까지 내리는 비의 양이 20에서 60mm, 함경도 동해안 지역은 내일까지 20에서 60mm가 예보돼 있습니다. 평안도와 자강도 그리고 동해안 지역을 제외한 함경 남북도는 5에서 30mm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삼전 27도, 평양과 황해도 지역이 24도에서 시작되겠고 낮 최고 기온은 삼전은 23도, 신의주와 용현, 개성 그리고 강원도 원산, 장전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1에서 3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 수락연설을 통해 미국이 해외전쟁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외교 안보 공약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취임 이후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대외정책 성과를 나열하면서 북한 문제는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백악관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직을 공식 수락하면서 미국이 끝없고 값비싼 해외전쟁에서 빠져나오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will have strong borders. Strike down terrorists who threaten our people and keep America out of endless and costly foreign wars.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전당대회의 마지막 날인 이날 후보 수락 연설에서 대외 정책과 관련해 국경 강화와 테러리스트 격퇴, 전쟁 중단을 공약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끝없는 전쟁을 중단하고 해외 주둔 미군을 데려오겠다는 재선 공약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자신은 전임 행정부들과 달리 미국을 새로운 전쟁에서 막아왔고 우리의 군대는 집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Unlike previous administrations, I have kept America out of new wars, and our troops are coming home.
또 우리의 군대를 완전히 재건하는데 2조 5천억 달러 가까이 썼다며 자신이 취임했을 당시 군 예산은 매우 심하게 고갈됐었다고 말했습니다. 70분 가까이 이어진 이날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이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고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했으며 중국에 강경하게 맞섰다는 등 대외 성과를 나열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외교적 치적으로 종종 거론했던 북한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첫 임기 동안 워싱턴 주류의 기존 관습에서 벗어나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대외 정책을 펼쳤다고 강조했습니다.
Days after taking office, we shocked the Washington establishment and withdrew from the last administration's job-killing Trans-Pacific Partnership.
자신은 취임 며칠 후 워싱턴 기득권에 충격을 주며 일자리를 없애는 전임 행정부의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서 탈퇴하고 키스톤 XL과 다코다 송유관 건설을 승인했으며 불공정하고 비용이 매우 많이 드는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서 탈퇴해 처음으로 미국의 에너지 독립을 확보했다는 주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년 전 미국에 대한 배신을 더 이상 볼 수 없어 대통령에 출마했다며 직업 정치인들이 무역, 국경, 대외 정책과 국방에서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가만히 앉아 볼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4년 전에 ran for president because I could not watch this betrayal of our country any longer. I could not sit by as career politicians let other countries take advantage of us on trade, borders, foreign policy and national defense.
그러면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국가들을 압박해 방위비 지출을 늘리게 한 점을 치적으로 꼽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향한 비판에 장시간을 할애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전 부통령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 자동차 산업의 사형 선고가 될 뻔했던 TPP와 많은 일자리를 앗아간 한국과의 끔찍한 무역 합의를 지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바이든 전 부통령은 당시 중국의 부상을 미국과 세계를 위한 긍정적 발전으로 응원했다며 이 때문에 중국이 바이든을 지지하고 그가 이번 대선에서 이기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되면 중국은 미국을 좌지우지할 것이라며 그와 달리 자신은 중국이 초래한 비극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북한이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으로 탈취한 금액이 분산돼 있는 280개 가상화폐 계좌에 대한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북한이 한국의 가상화폐 거래소 등에서 탈취한 수억 달러 가운데 일부를 회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법무부는 27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북한의 해커들이 운영 중인 가상화폐 계좌에 대해 몰수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몰수 대상 계좌들은 모두 280개로 지난해 미국 정부가 적발한 두 건의 해킹 범죄와 연관된 것입니다. 또 지난 2018년 북한의 사이버 범죄 조직이 한국의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탈취한 약 2억 5천만 달러와도 연결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는 소장에서 당시 해킹 범죄가 북한의 소행이란 점을 확인하며 자체 조사 결과와 함께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이 지난해 제출한 연례 보고서의 내용 일부를 소개했습니다. 당시 전문가 패널은 국가 차원의 지원을 받는 북한 해커들이 2017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아시아 국가의 최소 5개 거래소에 해킹 공격을 가해 5억 7,100만 달러를 탈취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3월 북한이 탈취한 2억 5천만 달러와 관련이 있는 146개 계좌에 대해서는 이미 몰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몰수 대상으로 지목된 280개 계좌들은 앞선 소송에서 공개된 계좌 등에서 자금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11월 27일 미화 약 4,850만 달러에 달하는 이더리움의 가상화폐 34만 2천 이더가 도난 피해를 입었는데 이후 미 수사당국은 미국의 이메일 서비스를 이용하는 미상의 인물이 이를 세탁하려는 시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인물은 12월 또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해 이더로 돼 있는 4,850만 상당의 가상화폐를 비트코인으로 환전하려는 시도를 했고 이때 해당 거래소가 이를 막았고 현재까지 이 금액이 들어있는 계좌가 동결 상태라는 게 소장의 설명입니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해킹으로 탈취된 금액이 다양한 가상화폐로 환전되는 등 세탁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문제의 계좌 280개를 적발했고 이런 적발 과정이 30쪽에 달하는 소장에 상세히 소개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화로 구체적인 액수가 공개된 계좌를 합치면 몰수 대상 액수는 대략 5천만 달러입니다. 이번 몰수 소송을 위한 조사에는 미 연방국세청 범죄조사국과 연방수사국, 국토안보수사국 등이 참여했습니다. 미 법무부 범죄수사 담당 브라이언 레빗 차관 대행은 보도자료에서 오늘의 조치는 북한의 사이버 해킹 프로그램과 중국의 가상화폐 자금 세탁 네트워크와의 연결고리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몰수 소송은 법무부가 북한의 범죄 조직과 수법을 노출시키고 불법 이익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북한 사이버 범죄자들에게 대응하겠다는 지속적인 의지를 드러낸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클 셔윈 워싱턴 DC 연방검사장 대행은 국가안보를 지키겠다는 약속의 일환으로 북한의 금융 시스템에 대한 범죄를 집중 공략해왔다면서 이번 소송은 범죄자들이 과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가상화폐 추적과 압류에 대한 가상화폐 추적부서에 놀라운 역량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는 북한의 불법 자금에 대한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검찰은 지난달에도 대북제재 위반 기업 등이 거래한 237만 달러의 계좌에 대해 몰수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 해킹 조직 비글보이즈의 공격을 전 세계 금융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했다고 미국의 전문가가 평가했습니다. 이번 정부 합동경보를 통해 비글보이즈의 활동이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김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니 전 애틀랜틱 카운슬 사이버 국정계획 구상 담당 객원연구원은 2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경보는 미국 정부가 단순히 북한의 은행 한 곳을 터는 행동을 중지하라고 경고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So this isn't, they're not regarding this just as, hey, you robbed one bank, so can you please stop? They're thinking of this more sort of as a systemic risk.
이번에 비글보이즈 활동 재개에 대해 경고를 발령한 정부 부처들은 이 문제를 세계 금융체제에 대한 일종의 위협으로 간주한 것이란 설명입니다. 전 연구원은 미 정부는 금융체제 전반에 대한 신뢰도 실추라는 위험을 초래한다는 측면에서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이버 안보 당국은 북한이 새 해킹 수법을 개발하는 속도보다 빠르게 이들의 수법을 발견하고 대중에 공개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전 연구원은 북한이 ATM 전산망 해킹 같은 비교적 낮은 수준의 사이버 공격을 통해 지속적 이득을 보기를 바라고 있다며 하지만 이런 공격이 세계 금융체제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정도로 지속된다면 향후 보다 강력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국의 사이버 안보 전략 전문가인 리차드 하크네 신시내티 대학교 교수는 세계 각국 은행 자동화기기 전산망을 노린 북한 해커 단체 비글보이스의 공격 수법은 상당히 발전된 형태라고 지적했습니다.
Well, I'm not saying that it's easy, that they were able to develop an exploit of a vulnerability within the ATM network.
이 같은 수법은 결코 단순하거나 쉬운 것이 아니며 일단 한번 공격할 수 있게 되면 자원 탈취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런 면에서 미 정부는 이번 부처 합동 경보를 통해 북한의 공격 수법을 공개함으로써 주도권을 확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And we're trying to produce greater defense and resilience within the banking system by making this public.
이제는 그들이 사용하는 수법을 예상할 수 있게 된 만큼 비글보이스가 더 이상 효과적인 영향을 갖지 못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크네 교수는 또 이번 경보는 정부 부처 간 통합된 지속적 개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기회였다고 말했습니다. 매튜화 민주주의 수호재단 사이버 안보 담당 연구원은 북한 해커들은 금융 사이버 작전을 심층적이고 난해한 간첩 작전처럼 수행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This requires some human interaction and sort of carrying out these cash transfers. And you know, some of the countries that were involved were South Africa and Japan and these places outside of, you know, around the world. So
북한 해커들이 주의를 기울인 계획과 표적 전산망들에 대한 사전 학습을 통해 보안망으로부터 발각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울러 표적 전산망에 깔린 바이러스 감염 예방 프로그램을 무력화하고 망 내부로부터 전체 시스템을 조작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훈련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하 연구원은 북한 해커들이 금융 사이버 범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해외 사이버 범죄 단체나 조직적 범죄 단체와 공조하거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With or contracting out to either criminal cyber groups or in past support they've seen also that they might be working with organized criminal groups to carry out particularly ATM transfers because
하 연구원은 ATM 기기에서 현금을 이체하는 작업에는 일종의 사람 간 상호작용이 요구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번 비글보이스 관련 사이버 경보에는 TA-505와 같은 제3자 외부 해킹 단체가 협업 또는 계약을 통해 표적 전산망에 대한 초기 침투를 지원했을 가능성이 언급됐습니다. 하 연구원은 이번 합동 경보를 통해 북한이 외부의 사이버 범죄 세력과 얼마나 잘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 등 유럽 지역 10개 나라가 유럽연합 EU의 대북 독자 제재를 자국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연합이사회는 26일 발표한 보고문에서 지난달 30일 이사회가 EU 대북 독자 제재에 따른 개인과 기관의 명단을 확정했고 별도의 10개 나라가 자국 정책이 이사회 결정에 부합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들의 약속을 주목하고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10개 나라는 북마케도니아와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알바니아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아이슬란드, 리텐슈타인과 노르웨이, 우크라이나, 몰도바 공화국 등 EU에 가입하지 않은 유럽 지역 국가들입니다. 앞서 유럽연합이사회는 지난달 30일 EU의 독자 대북 제재를 갱신하고 개인 57명과 9개 기관 등 제재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제재 대상자들은 EU 지역의 자산이 동결되고 영내 여행이 금지됩니다. 이유는 제재 대상자들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기타 대량살상무기, WMD 관련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하거나 다른 제재 회피 행위로 인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앞으로의 검증과 폐기를 포함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있다고 미 국가 핵안보국 고위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 미북 대화의 성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에너지 부사나 국가 핵안보국 국방 핵 비확산실 브렌트 박 부실장은 27일 국가핵안보국 NSA는 한반도 비핵화를 신원할 기회를 오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다며 이미 많은 사전 준비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부실장은 이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첼연구소가 주최한 화상회의에서 향후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NSSA의 역할을 묻는 VOA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핵안보국은 다수의 관련 기술과 전문가, 축적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미북 비핵화 합의가 이뤄진다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NSA owns and is responsible for much of the technologies and experts to be able to land.
박 부실장은 북한의 핵물질과 대량살상 무기를 제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은 국무부와 국방부, 에너지부 장관 사이에서 계속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NSA는 이전부터 모든 나라와 파트너, 국제기구들의 역량을 지원할 준비를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과의 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한반도 비핵화라는 국제적 목표 실현의 커다란 기회가 현실이 될지 지켜보고 있다고 박 부실장은 말했습니다. 미 국가핵안보국 NSA는 미국이 보유한 핵무기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0년에 창설됐으며 핵폐기와 검증 임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관 내 국방 핵 비확산실 DNN은 대량살상 무기 기술의 세계적 확산 움직임을 추적하고 핵무기 원료를 폐기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또 비확산 군축실 MPAC는 핵 검증을 위한 인적, 기술적 자원 보유와 신속한 배치, 검증 단계의 감시 등을 임무를 수행합니다. 한편 박 부실장은 NSA 국방 핵 비확산실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 등과 협력해 전 세계 약 2만 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물질을 제거하는 경이적 기록을 달성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 공군과 협조 아래 핵 확산 감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며 모든 군사정찰 위성에는 전 세계 폭발 현상을 감지하기 위한 NSA의 관측 장비가 탑재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So when you see a satellite going up, it carries our payload that actually looks for.
박 부실장은 지난 2018년 국가핵안보국에 부임하기 전 오크리지와 로스 알라모스 국립연구소 등의 핵공학을 연구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규모를 크게 줄여 실시된 미한연합훈련이 어제 끝났습니다. 당초 이번 훈련에서 실시하려고 했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검증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내년으로 미뤄졌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당초 계획보다 이틀 늦게 시작됐던 올해 첫 전국급 미한연합훈련이 28일 종료됐습니다. 지난 18일 시작된 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은 22일까지 일부 훈련으로 방어를, 또 이어 28일까지 진행된 2부는 반격과 강평 등의 일정으로 소화됐습니다. 애초엔 16일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훈련을 목전에 두고 참가 인원 중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이틀 연기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특히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작업을 검증한다는 측면에서 주목을 받았지만 신종 코로나로 미국 본토 증원 병력과 인도 태평양 사령부 주일미군 소속 병력이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는 바람에 검증 작업은 정상 일정대로 시행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훈련에서 전작권 전환 검증은 1부와 2부 때 각각 하루씩 이틀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훈련은 당초엔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단계 검증 가운데 2단계인 미래연합군 사령부의 완전 운용 능력, FOC 검증이 핵심이었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입니다.
이번에는 큰 틀에서 연합 대비태세 훈련을 하다 보니까 뭔가 수정하고 보완해야 될 부분이 나와서 그것이 FOC 검증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 정도 수준이지 딱 검증을 위한 훈련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공식적인 형태의 훈련은 내년으로 넘어갔다 볼 수 있는 거죠.
한국 군 당국은 내년 상반기 연합훈련 때 재검증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엔 그마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전작권 전환이 문 대통령 임기 내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연합지휘소 훈련은 북한의 도발을 가정해 미한 연합군이 대응 절차를 연습하는 등 방어적 성격의 연례 훈련입니다. 이번 훈련은 로버트 에이브럼스 미한 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의 의지대로 상시 전투태세 유지와 능력 향상을 위한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진행됐지만 신종 코로나로 인원은 줄고 야간 훈련이 생략돼 규모와 내용 면에서 예년보다 축소됐습니다. 북한군은 집중호우 등의 피해 복구를 위해 하계 훈련 규모를 축소했고 이번 훈련 기간 미한 군 당국을 긴장시키는 특별한 군사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또 미한 연합훈련에 대해 일부 선전 매체를 통해 전쟁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며 훈련 중단을 촉구했을 뿐 당국 차원의 공식적인 비난은 없었습니다. 한국민간연구기관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 센터장입니다.
일단은 국내 정치에 집중하면서 상황을 관리하는 수준에서 미국 대선 결과를 지켜본다 하는 것이 현실적인 김정은의 선택 같고 그런 차원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이미 규모는 상당 부분 줄어들었으니까 크게 비난하지 않고 미국 대선 결과를 지켜본다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미국은 미한연합훈련 시작 전날인 지난 17일 B-1B 전략폭격기 4대와 B-2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 2대 등 6대의 폭격기를 대한해협과 일본 인근 상공에 출격시켜 북한과 중국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반도 문제를 다뤘던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연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언했던 새로운 전략 무기가 조만간 출현할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대선 전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두 정상이라면 어떤 일이든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함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6월까지 미국 정부에서 북한 문제를 다뤘던 마커스 갈로스카스 전 국가정보국 북한 담당관은 북한이 조만간 새로운 전략 무기를 공개할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We have to remember that at the beginning of this year, the North Korean Party newspaper said that Kim announced that there was going to be.
갈로스카스 전 담당관은 27일 미 전략 국제 문제 연구소 CSIS가 개최한 온라인 토론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중으로 새로운 전략 무기를 공개할 것이라는 연초 노동신문의 보도를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나 핵실험 혹은 신형 전략무기 공개가 없었지만 이런 사실이 김정은이 자신의 계획에 진지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리병철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으로 오른 점을 새로운 전략무기 공개 가능성의 주요 근거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If you're elevating an individual to a key position, it means that there's a reason behind it. Sometimes it's palace policy.
특정 인물을 중요한 위치에 올릴 땐 그에 맞는 이유가 있으며 리병철 부위원장은 분명 김정은이 원하는 구체적인 전문성과 경험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미 부위원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전략무기 개발 주역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갈로스카스 전 담당관은 리 부위원장이 2016년까지 김 위원장이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할 때와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할 때 매번 함께하고 2017년엔 미사일 시험 후 김 위원장과 끌어안거나 함께 담배를 피는 등 매우 가까운 모습을 보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오는 10월 10일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신형 전략 무기가 공개될 수 있으며 미 대선 이후에는 실제 실험에 나설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갈로스카스 전 담당관은 북한이 새로운 전략 무기를 언급한 직후 다탄두 역량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면서 이것이 초래할 영향은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에서 한반도 문제를 담당했던 수미테리 CSIS 선임연구원도 오는 10월 북한의 새로운 전략 무기 공개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I still think ICBM or nuclear test is unlikely before the election because they probably still want Trump to get re-elected. And they don't want to cross.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ICBM이나 핵실험은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또 북한은 레드라인을 넘길 원치 않는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전략 무기 공개는 북한에겐 최선일 수 있다고 테리 연구원은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전직 당국자들은 북한이 미 대선 이후엔 ICBM 시험 발사와 핵실험과 같은 본격적인 도발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백악관 NSC 아시아 담당 국장을 지낸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는 북한이 미국의 새 행정부가 들어서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도발에 나섰던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North Korea cannot help themselves. Right? They did it after Obama. They did it what 36 days after Trump. They did something. They just cannot help themselves.
차 석좌는 통상 미국의 새 행정부는 취임 후 대북 정책에 대한 검토를 발표하고 이때 북한은 무언가를 터뜨린다면서
이후 대북 정책은 북한의 행동에 맞게 강경한 방향으로 형성되는 양상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테리 연구원도 대선 이후 북한의 도발을 예상하면서 북한이 과거 오바마 행정부 초기 시절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북한은 북한과 관여를 하고자 했던 오바마 행정부를 자극하면서 결과적으로 전략적 인내와 미국의 대북 정책을 재검토하는 계기를 불러왔다는 겁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직 당국자들은 10월 서프라이즈로 불리는 미 대선 전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선 가능성을 낚여봤습니다. 칼로스 카스 전 담당관은 의미 있는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선 미국이나 북한 어느 쪽에서든 많은 변화가 있어야 하지만 이는 지난 몇 개월 동안 봐온 행동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there would have to be too much of a shift by one side or the other that really wouldn't really comport with what we've been seeing.
테리 연구원도 이미 9월에 접어들어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을 들어 정상회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차석자는 어떤 일이든 가능하다면서 솔직히 이 일에 관여하고 있는 두 정상이란 측면에선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자입니다.
북한 관영 매체가 최근 긴 시간 동안 태풍 특보와 피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자세히 전한 것은 기존의 보도 관행과는 다른 모습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태풍 대응을 강조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 성격이라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제8호 태풍 바비가 한반도 서해안을 따라 북상하며 북한 황해도 지역에 상륙했던 27일 아침, 북한 관영 조선중앙TV는 태풍의 이동 경로와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도했습니다.
태풍 8호의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들의 상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태풍 8호의 중심으로부터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황해남도 옹진군에서 5시 현재 초당 20m 이상의 강풍이 불면서 가로수들이 꼬꾸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송은 강풍으로 뿌리채 뽑힌 가로수와 길가로 꼬꾸라진 전신주는 물론 외벽이 뜯겨나간 백화점 건물, 또 사람 무릎까지 차오른 물로 침수된 도로와 자동차 등을 여과 없이 보여줬습니다. 비옷을 입은 채 취재진이 강풍 속에서 힘겹게 우산을 움켜쥔 채 현장 상황을 중계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여기는 대동강만에 자리 잡고 있는 으름나도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7시 30분입니다. 이 태풍 바로가 지금 평양시와 가까이심에 따라서 그 바람 속도가 점점 더 세지고 있습니다.
조선중앙TV는 26일 오전부터 다음 날까지 24시간 동안 이런 태풍 특보 체제를 유지했습니다. 북한 예술영화가 정규 편성된 새벽 시간에는 중간중간 방영을 끊고 태풍 속보를 진행하는 한편 영화가 나가는 와중에도 화면 하단에 자막을 통해 태풍 상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가을 태풍 닝닝이 지나갔을 때도 관영방송을 통해 두세 시간 간격으로 재난방송을 내보내며 피해 상황을 전했는데 이번에는 이를 더욱 확대한 겁니다. 북한 매체를 오랫동안 관찰해온 마틴 윌리엄스 스팀슨 센터 개건연구원은 2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24시간 이상 방송을 이어간 것은 처음이며 태풍 피해 현장을 그대로 방송하는 등 내용 면에서도 새로운 부분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Some of this video was probably only an hour old when it was broadcast on KCTV.
일부 피해 관련 영상은 불과 방송 1시간 전 촬영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모든 것을 철저히 기획하고 검열한 뒤 보도하는 북한 매체의 관행과는 다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만 소개된 피해 현장이 낙후 지역이 아닌 백화점 건물 등 도시 지역에 집중됐고 다른 국가의 태풍 피해 상황도 비중 있게 소개했다며 이는 당국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윌리엄스 연구원은 조선중앙TV의 이번 태풍 특보가 김정은 위원장이 앞서 주재한 회의에서 태풍 대비 강화를 지시한 것에 대한 관계 당국의 후속 조치 성격으로 보인다고 해석했습니다. 또 북한 매체들이 앞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피해 지역에 구호품을 보내는 등 당국의 지원 소식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일부 해외 언론인과 북한 연구자들도 북한의 이번 태풍 보도를 주목하며 이에 대한 자신의 소감을 트위터에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국제방송인 CGTN의 뉴스 프로듀서는 자신의 트위터에 새로운 방식 조선중앙TV가 태풍 피해 지역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하며 기자가 현장에서 생중계한다면서 태풍과 홍수가 북한의 올해 농사와 식량 공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며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북한 전문가인 아이단 포스터 카터 영국 리즈 대학교 박사는 트위터에 이런 투명성은 북한을 위해 정말 중요한 것으로 앞으로 이런 추세가 지속되길 바란다며 경제 통계 발표와 정확한 예산 등을 언급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이 외부 지원을 거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계속 제한해야 한다고 워싱턴의 한 싱크탱크가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지원이라는 도덕적 당위성에는 동의하면서 하지만 이를 통해 미국 비핵화 협상의 교착을 풀기에는 부족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은 26일 발표한 북한 경제적 압박의 퍼펙트 스톰에 직면하다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국이 북한에 의료와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지속적으로 제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현재 국제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스스로 취한 국경 봉쇄, 또 장마로 인한 홍수 피해 등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력이 크지 않은 개개의 태풍이 다른 자연 현상과 합쳐져 엄청난 파괴력을 뿜게 되는 현상인 퍼펙트 스톰에 비유했습니다. 보고서 저자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27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은 지속적인 대북 지원 제의를 통해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has been rejecting it, most recently because of the COVID crisis, any concerns about contamination. 북한은 최근에도 신종 코로나 위기와 감염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인도적 지원 제안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인도적 지원이 대규모 식량 지원이나 경제 재건 지원과는 구분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엄격한 모니터링이 따라야 하는 대규모 식량 지원이나 비핵화 진전에 맞춰 나가야 하는 경제개발 지원과 달리 인도적 지원은 자연재해로 인해 영향을 받은 북한 주민들에게 즉각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을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며 인도적 지원을 얼마든지 제공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매닝 연구원은 지원이 전달되는 시점에서부터 사용되는 시점까지 완전한 투명성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 정부가 더 공개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제안해 북한 정권이 이를 수용토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U.S. should be very vocal in all of our outlets that we're offering this aid. 미국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미국이 북한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미국의 지원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북한 주민들은 미국이 도울 준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의 인도적 지원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해 미북 비핵화 협상의 교착을 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연구원은 그런 전제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is a false assumption. Kim Jong-un, you know, he does not care about the Korean people in the north. 김정은은 북한 주민들을 신경 썼더라면 다른 정책 결정을 했을 것이란 겁니다. 랜드 연구소의 수김 연구원 역시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과 북한을 협상장에 다시 끌어들이도록 하는 것을 연관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Probably not, unless we see the remote possibility that 인도주의적 지원이 어떤 형태로든 제재 면제로 이어지지 않는 한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임하지 않을 것이란 겁니다. 수김 연구원은 그러면서 만약 인도적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제재를 면제한다면 북한이 어떤 구체적인 것을 내놓지 않고도 협상장에 나오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 순서입니다. 미국에서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을 벌이고 있는 민간단체가 북한 인권 전문가 양성을 위한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양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HRNK는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 2001년 설립됐습니다. 이 단체는 2003년 탈북자 증언과 위성 사진을 분석한 감춰진 수용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40여 권의 간행물과 보고서들을 편했습니다. 꾸준하고 전문적인 학술 활동으로 2018년 UN과 협력하는 싱크탱크라는 지위를 얻은 이 단체는 북한의 수용소 폐쇄, 국경 개방, 북한 주민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교육 활동도 꾸준하게 진행하면서 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 청년을 위한 다양한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례 없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처음으로 비대면 인턴 프로그램인 청년 전문가 글쓰기 프로그램 YPWP를 시작해 지난 6월부터 매주 다양한 내용의 기고문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의 인터넷 블로그에는 미국인과 한국계 미국인 대학생, 대학원생 등 다양한 학문적, 인종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기고문이 게재되고 있습니다. 북한 장마당의 여성의 진화, 북한 장애인 신원 상실, 해외 노동자들 윤리 전략적 문제, 미수를 통한 북한 수용소 폭로, 벌받지 않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등으로 주제도 다양합니다. 주제는 인턴들이 자유롭게 정하는데 각자 다른 이유와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인디애나 대학에서 국제관계를 공부하는 에밀리 스퍼 씨의 기고문은 다운 증후군 신드롬을 앓고 있는 형제를 둔 그 자신의 장애인에 대한 깊은 관심이 반영됐습니다. 북한 장애인의 인권을 주제로 기고문을 쓴 스퍼 씨는 VOA에 북한의 장애인들은 신원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합니다.
It's often said that North Korea has improved its disability rights, but I think the improvements are very limited and they don't show us the reality of the situation. The reality is that people with disabilities are often severely mistreated, removed from their families, tortured and even killed.
스퍼 씨는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권고를 통해 북한 내 장애인의 인권 상황이 나아졌다는 증거가 있다면서도 인지장애인들의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거의 없는 등 북한의 장애인 인권은 매우 제한적인 수준이라고 적었습니다. 북한 교육의 문제점을 인권의 시각으로 바라본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독재의 도구를 쓴 백하영 씨는 북한에서는 교육이 개인의 성장과 자기 실현보다는 체제 유지를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메릴랜드대 석사학위 과정에 있는 백 씨는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추구하는 교육의 가치와 이념에 어긋나는 북한의 교육은 그 자체가 심각한 인권 유린이라고 주장합니다.
무상 의무 교육을 12년 동안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거를 굉장히 이상적이고 좋은 것으로 선전을 대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교육이 독재 체제 유지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을 생각했을 때 그것은 결코 이상적이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이런 식으로 무상 의무 교육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학생들에게 사상을 주입하고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교육은 그 자체로 굉장히 심각한 인권 유린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한국 내 탈북민들과의 만남을 계기로 북한 인권을 알게 됐다는 스티브 김 씨는 북한을 중국으로부터 떼어내는 전략을 취해야 하는데 문화 교류와 외교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김 씨는 그 전략으로 과거 베트남과 미국의 문화 외교, 중국과 미국의 핑퐁 외교 등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가한 15명의 학생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각자의 관심사에 대한 시야를 넓히고 있습니다. 김 씨는 VOA에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중요한 인물들을 만난 경험에 대해 말했습니다.
HRNK를 통해서 그레그 스칼렛트 사무총장님과 그 외에 마이클 커비 전 UN COI 위원장님 그리고 오토 원비어의 어머니 신디 원비어 씨를 이렇게 온라인 화상 미팅을 통해서 그분들의 직접적인 그런 인사이트란 정보도 듣고 또 그분들이 어떻게 지금 북한 인권 문제 개선에 있어서 세계를 향해 관심과 적극적으로 북한 정권의 악행에 반대하면서 일선에 싸우시는 분들인지 직접 보고 들으면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국제적으로 어떻게 공조가 필요하며 북한 인권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저희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벌어지는 여성 성폭력 문제를 주제로 글을 쓴 KT 원키 씨는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연구실에 앉아서 배울 수 없는 이야기를 직접 들은 것이 가장 중요한 경험이라고 말했습니다.
I have learned so much from Director Greg and the other members of HRNK that I would not have been able to learn from research or classroom experience.
이들은 그러나 북한 인권 문제의 핵심은 사람이라고 강조합니다. 북한 주민들은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은 사람으로 위협과 구제의 대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점과 북한 인권 문제에 있어 탈북민의 증언은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꾸준한 자료 수집과 정리를 통해 인권에 대한 관심을 더욱 키워야 하며 이는 결국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대북 압박 정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이 단체 스칼라티오 사무총장은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의 새로운 접근에 영감을 받았고 무엇보다 이들의 연구 성과에 놀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물론 우리가 하고 있는 작업들이 많지만 뭐 유엔에서도 활동하고 뭐 그렇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작업이 뭐냐면 그다음 세대를 키우는 게 상당히 중요한 작업이죠. 이 젊은 대학생들이나 대학원생들이나 북한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관심을 키우고 연구를 하고 글을 쓰고 그러는 게 상당히 중요한 과정이죠. 그러니까 오늘 내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 몇십 년 동안 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30년 전 공산국가 루마니아가 한국과 외교를 맺으면서 장학생으로 선발돼 한국에서 공부한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당시 북한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북한이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을 때 인간 안보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 북한 인권운동의 시작이었다고 말합니다.
북한도 동구권 독재 국가들처럼 국명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고난의 행군을 지켜보면서 그게 아니구나, 다르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북한 인권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뿐만 아니라 인간 안보에 대해서 관심 가지게 되고
스칼라티 사무총장은 북한 인권을 위해 이름 없이 뛰는 사람들이 많다며 북한의 인권 개선은 쉬지 않고 꾸준히 갈 때 이룰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젊은 친구들은 물론 모두 다 대북 인권 보호 활동가들이 될 수도 없지만 나중에는 모두 다 이 분야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반도에 큰 변화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1년 후이든 5년 후이든 20년 후이든 그래서 이러한 친구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거예요, 그때.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작업 중에 이 친구들을 키우는 작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북한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립니다. 내일은 함경북도와 강원도 일부 지역에만 비가 내리겠지만 평안남북도는 화요일 다시 비가 시작되고 황해도는 수요일 비가 내립니다. 또 함경남북도, 강원도, 자강도는 비가 계속되다가 목요일 오전에 그치겠습니다. 북한 전역에서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 날은 금요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황해도와 함경도, 동해안 지역은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고 평안도와 자강도, 동해안 지역을 제외한 함경남북도 지역은 5에서 30mm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지역, 오늘 비가 내리는 곳은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구성입니다. 신의주는 오후에 맑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24도, 양덕은 23도, 신의주 23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평양이 23도, 신의주가 29도입니다. 자강도 그리고 비 내리겠고 희천은 오후에 비가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중강과 강계가 22도, 희천은 23도, 낮 최고 기온은 중강이 27도, 강계와 희천이 28도입니다. 황해남북도 흐리고 비 내립니다. 해주의 아침 최저는 24도, 신계는 23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해주와 사리원이 28도, 개성이 29도입니다. 강원도 대체로 흐리고 오전에 원산에 한때 비가 내리겠고 오후에는 평강 지역에 가끔 비 예보 있습니다. 장전은 오전에 해가 나겠습니다. 원산의 아침 최저는 23도, 장전은 24도, 낮 최고 기온은 원산이 29도, 장전도 29도, 평강은 28도입니다. 함경남북도 지역입니다. 함남 지역은 오전에 그리고 함북 지역은 오후부터 비가 내립니다. 운기 선봉 지역은 오후에 약간 강한 바람도 예보되어 있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23도, 청진은 22도, 장진은 18도에서 시작됐다가 낮에는 24도까지 오르겠고 나머지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28도 사이입니다. 양강도 흐리고 풍산은 오전부터, 해산과 삼지연은 오후부터 비가 내립니다. 예산의 아침 최저 20도로 시작됩니다. 삼지연은 17도, 풍산은 18도, 낮 최고 기온은 삼지연이 23도, 해산은 27도입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은 흐리고 오후에 비가 내리겠고 서해는 오전에 흐리고 비 내렸다가 오후에는 구름만 많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1에서 3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8월 29일 토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 모두 들으셨습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도성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의 역사적인 평화협정을 중재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과 아랍 주요 국가 간의 25년 만에 맺어진 평화협정입니다. 더 많은 아랍권 국가들과 무슬림 국가들이 아랍에미리트를 본받아 이스라엘과 관계를 정상화하기를 희망합니다. 이 협정은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로 세계 종교의 아버지로 간주되는 인물입니다. 그 세계 종교는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스라엘 주재 데이비드 프리드맨 미국 대사는 이 세계 종교 단합 문제와 관련해 아브라함보다 더 상징적인 인물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 합의는 무슬림은 물론 전 세계적인 커다란 돌파구입니다. 이제 무슬림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무슬림 성지인 아락사 사원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무슬림들은 아랍에미리트의 수도 아부다비에서 직항로로 텔아비브로 올 수 있습니다. 무슬림들의 방문을 장려하려면 극단주의자들의 거짓된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극단주의자들은 아락사 사원이 공격을 받았으며 무슬림들은 이 성지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중동 방문 당시 명백히 밝힌 것이 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문제는 모든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과 맞서 싸우고 경제적 번영을 추구할 때 비로소 풀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평화협정에 따라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는 대사관과 대사를 교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광과 교육, 보건, 무역, 그리고 안보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분야의 교류를 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이 아브라함 협정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항구적인 평화를 이루는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미래 비전은 이 지역의 평화와 안보 그리고 번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목표는 여러 나라가 힘을 합쳐 극단주의를 몰아내고 어린이들에게 밝은 미래를 물려줘서 신을 기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저희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또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세계뉴스입니다. 매트럭스 행정부가 중국 교통건설을 비롯한 11개 기업이 중국군의 통제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28일 중국군 소유이거나 통제를 받는 기업의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목록에는 중국 교통건설과 신호케미컬사, 중국 삼엽총공사, 중국 위성사 등이 포함됐습니다. 국방부의 이번 지정은 제재를 촉발하진 않으나 앞으로 미국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기업이 제재를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올해 초에도 20개의 중국 기업을 사실상 중국군이 직간접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B-52 폭격기가 28일 북대서양지역 기구 나토의 30개 회원국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미국은 나토의 동맹과 결속을 보여주기 위해 유럽과 미국, 캐나다 상공을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유럽군 사령부는 이번 작전이 2018년부터 실시한 정기적인 비행 임무의 일환인 동시에 나토 동맹의 결속력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토드 울터스 미 유럽군 사령관은 성명을 통해 나토 동맹에 대한 미국의 안보 약속은 굳건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작전이 미국의 세계 안보와 안정에 대한 헌신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울터스 사령관은 또 동맹국들 간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잠재 적국들에 대한 어떤 도전에도 대처할 준비가 돼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필리핀 정부가 28일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오른 중국 기업과의 계약 파기를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데오도로 록신 필리핀 외교장관은 이날 남중국해 군사활동에 연루된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제재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록신 장관은 어떤 식으로든 남중국해 인공섬 간척에 관여했다면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것이 필리핀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관련된 기업이나 프로젝트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습니다. 유럽연합 EU가 28일 벨라루스 고위 간부 20명을 제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U 외무장관들은 이날 독일 베를린에서 회의를 열고 벨라루스 부정선거와 시위대 탄압에 연루된 20명의 간부를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또 EU는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도 제재하는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토마스 패트릭 체코 외무장관은 기자들에게 제재 명단이 어떻게 구성될지 또 누가 추가될지 등 일반적인 합의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 명단의 법적 마무리를 위해선 최소 몇 주가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루카셴코 대통령은 유럽연합의 제재가 이행될 경우 벨라루스 영토를 지나 러시아로 가는 길을 막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 해군이 알래스카 인근에서 대규모 해상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니콜라이 예브메노프 러시아 해군 총사령관은 27일 성명에서 베링해에서 실시된 군사훈련에 50척 이상의 군함과 40여 개의 전투기가 동원됐다고 밝혔습니다. 예브메노프 총사령관은 최초로 이곳에서 대규모 훈련을 한다며 북극 지역 내 경제적 개발을 확고히 하고자 병력을 증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극에는 지구 전체 약 4분의 1에 달하는 원유와 가스가 내장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태평양 함대도 베링해 군사훈련에 옴스크 원자력 잠수함과 러시아 순양함 바랴코가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 북부사령부와 북미 항공우주 방위사령부는 러시아 잠수함이 알래스카 인근에서 포착됐다며 이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우한에서 처음 보고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 중국이 첫 발원지가 아닐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왕이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27일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전문가들과 각국 정부의 견해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중국의 세계보건기구에 바이러스 존재를 처음 보고한 사실이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발생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몇 달 동안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세계 각지에서 발생했으며 중국보다 먼저 다른 나라에서 나타났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중국 바이러스라고 표현해 비판을 받아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 정치적이거나 오명을 씌워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28일 미 존스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는 2,488만 명에 달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원이었습니다.